남녀가 이성 교제를 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원래 자기 성품과 다른 성품을 갖게 된다고 해요. 원래 쓰던 것과 다른 말투, 다른 단어를 쓰게 되고요. 행동도 바뀐다고 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으로 바뀐대요. 그 전에 날 알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요. 쉽게 말해 잠깐 맛이 가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토통 전문가로 꽤잘 알려진 강사가 자신의 강연쇼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제가 전도사였을 때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했을 당시 저도 이런 일시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원래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과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감정과 사고의 흐름에 변화도 있었어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서 아름답게 포장되고 처리돼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창의력도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요. 예. 시상이 떠오르고 악상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 결혼식 축가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가사를 꽤잘 썼습니다. 로맨스와 은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이었죠. 목사가 설교 중에 잘난 척하다니, 아, 교만하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정현석 전도사는 지금의 저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몇 개월 지난 뒤에 저는 원래 저의 모습을 완전히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 제 몸에 깃들여서 잠깐 존재했던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 세상에 나올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일시적인 인격의 변화는 저만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 아내는 지혜롭게 이제 저에게 자신의 성품에 대한 경고를 미리 줬습니다. 심심치 않게 자신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처음에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제 아내도 일시적으로 변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그때 했던 말을 다 믿습니다. 그때 아내가 스스로 성품에 대해서 했던 말은 다 사실이었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도 서서히 원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다 드러났죠. 지금은 서로의 원래 성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드는 생각은 사람의 이성이나 사고, 감정이라는 게참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어떤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했던 의지가 일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와 큰 야망을 갖고 세운 계획이라도 게으름이나 약한 의지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시작한 인간관계라도 사소한 말실수 때문에 감정이 상해 틀어지고 끊어질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 사랑은 안정적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랑은 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스스로의 사랑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랑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내에 대한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마음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그동안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도 끊어지게 되고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사람의 계획과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지금 나에게 갖고 있는 좋은 감정 계속 유지될 것이라 믿을 수 없습니다. 항상 지금처럼 변함없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죠. 나에게 한 약속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없고요. 나에게 하는 말 항상 진실일 거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어요. 한 노인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공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믿고 신뢰한다. 제법 감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를 주거나 신뢰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후반부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요. 믿지 않으신 거죠. 주님께서도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입니다. 유일하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한번 선택하신 민족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며 절대 버리지 않으시죠. 상대가 어떻게 바뀌든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본문 말씀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 중에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 부돌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발락이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자기 나라로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가는 길에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혈연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압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비를 합니다. 전쟁 전에 우선 저주를 걸어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위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자기 나라로 부른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영적으로 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람을 부를 때 모압왕 발락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복을 빚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선지자로서 대단한 능력이죠.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주변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발람이 살던 곳은 모압에서 650km, 그러니까 4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이 발람의 축복과 저주가 신통했다는 거죠. 민수기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발람은 일반인들과 다른 특별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우상 숭배자였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지만 그 능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렇게 유능한 선지자가 발락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에 도착했습니다. 발락은 선지자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제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저주를 받아 약해질 것이고 그 약해진 적을 상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저주 전에 발람은 발락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일곱 개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라고 해요. 발락은 발람의 지시대로 다 이행합니다. 이때 발락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되게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 선지자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제단 일곱 개, 한 제단에 숫송아지, 순양 한 마리씩. 왠지 모르게 좀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당시 기준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모든 제사 의식을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며 언덕길로 올라가던 선지자의 모습을 볼 때 발락은 분명 그에게 많은 기대와 신뢰를 걸었을 겁니다. 역시 먼 곳까지 가서 부르기를 잘했다. 전문가는 다르다. 일을 정말 꼼꼼하게 잘하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믿음직스러운지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거라고 해요.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망하거나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말들이죠. 당연히 발락은 그 축복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에게 걸었던 신뢰와 기대가 다 무너져버렸죠. 발락은 발람에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면 약속했던 복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죠. 하지만 발람은 저주할 수 없었고 축복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셨기 때문이죠. 발람은 모압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2장 35절에 기록된 그 명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하라. 발람이 이스라엘에 했던 모든 축복은 그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사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결정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민수기 24장에 기록된 발람의 예언 전체를 보면 그 선지자가 원래는 발락이 사주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는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의 예언 중에 처음 두 번의 예언에서 점수를 썼다고 합니다. 예언자로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쓴 거죠. 자기가 원하는 예언, 그리고 자신을 고용한 발락이 원하는 예언을 하기 위해 시도를 한 겁니다. 발락이 약속했던 복채, 돈이 탐이 났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가 술법과 사술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정하신 선한 계획, 풍성한 복을 그들의 대적 앞에서 선포하는 것일 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절대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영어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 문장이 현재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시기와 상관없이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복음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구원이 필요하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후손,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정하시고 계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신 말씀을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사건이 비유적으로 예언된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시를 쓰게 하셨죠. 그 외 구약 후반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어떤 모습으로 사실지,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신실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 신을 믿고 우상을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지도 못한 것이라고 표현될 만큼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럴 때마다 금방 용서하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망시켜드렸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라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유, 변함없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스스로도 어쩌실 수가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게 선포되고 증거되었습니다. 마치 태풍처럼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휘몰아쳐서 그 사랑이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연인들 사이에서 도파민으로 생겨나는 일시적인 감정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것과 동일하게 구약시대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보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고 느낍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정도면 자격 있지 않나요? 저 정도 성품이면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하죠. 제가 했던 일들 기억하시죠?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하죠. 구원 받을 만하죠. 라고 절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연약한 사랑,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수요예배 자리까지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다 하나님과의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첫 기쁨, 놀라운 기도응답, 그 외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한 하늘의 감동과 은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가졌던 감정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자신의 의지, 공로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큰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계획 바꾸지 않으셨고 다 이루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복과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 선포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고 열매 맺힐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과 믿음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약속과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